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세 개의 내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심층적 자아를 이드라고 말합니다. 충동적 자아, 본능적 자아로 번역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고함도 치고 싶고 때로는 욕도 하고 싶고 얽매이는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내 혼자 어디론가 훅 떠나버리고 싶은 내 안에서 나를 충동하는 나, 그것이 바로 이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에고라고 말하는데 현실적 자아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고 남들이 평가하는 내가 바로 에고입니다. 내 속에 충동이 있지만 그대로 살기에는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화를 내고 싶지만 참아야 하고 욕심이 나지만 절제도 해야 되고 누워있고 싶지만 일어나서 출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나의 에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슈퍼 에고가 있습니다. 초자아, 이상적 자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되고 싶은 나, 꿈꾸는 나, 그것이 슈퍼 에고죠. 슈퍼 에고는 항상 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순종적인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계속 나를 압박하는 나,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나, 그것이 바로 슈퍼 에고인 거죠. 문제는 이 슈퍼 에고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어릴 때 부모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이상적인 것, 모두에게 가치 있는 따라야 할 원칙들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슈퍼에고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슈퍼에고를 가르치면서 자기는 에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들을 노출시키기도 하는 거죠. 이걸 자녀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네? 이렇게 부모에 대한 모순을 느끼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심리적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세상을 살펴보니 홍수의 핥힌 세상의 모습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막막한 가운데서 노아는 진흙위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예배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심음과 거둠이 끊임없이 지속되리라. 자연질서의 보존을 약속해 줍니다. 이제 비로소 노아는 안심하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농사를 노아가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든 거죠. 생각보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노인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잠든 거죠. 더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옷을 훌훌 벗어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여기서 알린다는 말은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와서 아버지 꼴 좀 보세요. 나원 한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민망해서 이렇게 조롱하며 떠들었다는 거죠. 왜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조롱을 했을까? 이스라엘 전설입니다. 함 자신이 술을 원래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늘상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하느냐고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는데, 아, 오늘 보니까 아버지 모습은 자기보다 더 한심한 거죠. 아버지는 뭐 맨날 나보고 그러더니 아버지 자신은 자기 꼴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경멸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함의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함을 한번 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함은 아버지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노아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었을 때 홀로 의롭게 서 있었던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너무도 어려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오랜 세월 몸과 마음과 전 재산을 바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 방주를 완성한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홀로 견딘 영웅입니다. 오늘도 가족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열심히 농사짓는 성실한 아버지입니다. 오랫동안 노아는 초긴장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끝났고 위로가 임했고 농사는 풍년을 이루었고 그 눌렸던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홍수 후에 아내를 잃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은 가정을 이루어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노인네 된 노아는 홀로 외로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농사지어 지치고 외로운 가운데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가 샜는지 몸이 연약해졌는지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취하여 쓰러진 겁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를 보고 자기가 볼 때 아니라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함은 아버지를 비판하고 조롱했던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늙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내 남은 인생의 자녀들에게 부담되고자 하지 않는 마음, 모든 부모의 소원일 겁니다. 그러나 세월은 인생을 시들게 합니다. 영웅도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지고 어깨가 구부러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죠. 판단력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못한 모습으로 자식 앞에 누워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모습이고 수많은 부모의 현실인 겁니다. 자, 이러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그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아버지의 연약하고 민망한 모습을 알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다는 것이요. 이것이 마땅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술이 깬 다음에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25절에서 27절. 이에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노아, 실수는 자기가 놓고 왜 아들에게 저주를 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저주받을 짓을 했구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잖아요. 왜 네가 그런 짓을 했느냐고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하여는 그 마음, 그 태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한다고 선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를 험담하고 마땅한 자식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 아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자식들의 모습은 갈라집니다. 셈과 함의 차이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말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셈은 아버지 노아를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그 믿음의 관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기도 그 믿음을 본받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여 셈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셈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기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결과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 양자 간의 관계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응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양자 간의 관계만 존재하는 건가요? 내 앞에 있는 아버지를 아들이 상대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양자 관계밖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어느 거예요? 후자입니다. 내 앞에는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안 보여.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은 아니야. 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진정한 관계라는 거죠. 근데 함에게는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았으면서도 아버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를 보았으면서도 그 믿음의 관계를 본받지 않았죠.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만 보고 자기의 판단으로 반응한 겁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엄격했던 그 아버지가 내 앞에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화를 내고 조롱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매우 많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노아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볼 때 의롭고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의롭고 완전하다고 해서 그 아버지는 아무 실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실수도 하고 완벽한 인간도 허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도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니 믿음이 있다고 완전하다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내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함은 아버지를 보면서 반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여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참.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저런 아버지 보고 싶지 않다 떠나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함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의 실수가 원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아버지를 보면서도 셈과 야벳은 다르게 반응했고 오히려 그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써 만대의 복을 받는 삶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볼 때 절에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 성직하면 뭐 하겠는가 하고 세상을 본받으며 자기도 때를 묻히고 더러워지면서 다 나 때문이 아니고 저런 인간들 때문이라고 화를 내고 망가지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 하는 거예요. 나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로 인류는 전멸했고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인종이 퍼지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백인들은 함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팔아먹을 때 아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겁니다. 백인의 우월주의를 증명하는 본문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인류학을 연구한 분들은 색깔로 인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없다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세 아들이 세 인종의 조상이었다면 세 아들의 얼굴 색깔이 각각 달랐을까요? 아니잖아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왜 생겼느냐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족적인 의미에서 인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에서 인류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함족 속이 살아가는 방식과 셈족 속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와 나의 양자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함족 속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면 교만하고 내가 남보다 열등하면 비굴한 마음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끝없는 너와 나의 비교 속에서 한평생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런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이 환경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환경임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셈의 자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사는 사람과 겹사람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으며 살려는 두 종족이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차원은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이라는 걸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만한 학교밖에 못 간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지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학교에 대해서 정을 못 붙이고 다른 학교를 쳐다보면서 나 대학교, 자기가 나온 학교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또는 남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나는 공부 잘했으니까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한평생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함의 족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셈의 자손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그 많고 많은 학교 중에 내가 이 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이 학교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학교를 사랑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학생이 있다면 그는 셈의 자손이라. 학교를 집어넣었지만 여기에 직장을 집어넣어도 되고 가정을 집어넣어도 되고 내 배우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보시죠. 나는 두 족속 중에 어느 족속인지 여러분 모두가 셈의 족속이 되기를 함의 후예가 되지 말고 셈의 후예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내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남의 부모가 훨씬 좋아. 남의 부모 같으면 내가 효도 안 하겠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셈의 자손은 어찌되었건 이분을 내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까?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는가? 내 부모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 된 도리를 다할 뿐이지.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부모는 기뻐하게 되고 그 자식은 복을 받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내게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부모 공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수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태산 같았고 영웅같이 보였지만 그 위대한 아버지들도 나이가 들면 연약해집니다. 늙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거나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으로서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섬기는 일에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복을 약속하며 맹세하셨습니다. 바라오니 수서의 모든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